John chapter 17, verse 24. We will read this together. Father, I desire that they also, whom you have given me, may be with me where I am, to see my glory that you have given me because you loved m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해의 충돌. 좀 이렇게 좀 과격하다라고 해야 될지요. 격한 표현은 설교 제목으로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해의 충돌. 영어로 하면 그렇게 썩 뭐라 그럴까요? 격한 것 같지 않은데 예, 영어는 그냥 conflict of interest. 예, 흔히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인데 한국말로 옮기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심각하게 분위기가 좀 그래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익이나 또는 유익이나 관심,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달라서 부딪혀서 충돌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로 이 이해의 충돌이라고 하는 좀 다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이 관점을 통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야말로 2022년 마지막 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몇 시간 지나면은 이제 새해를 맞게 될 텐데 과연 우리의 이해와 그 하나님의 이해 그 사이에 있어서 충돌은 없었는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과연 올 한해도 올 한해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해를 하나님의 목적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보다 사실 가장 큰 그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 다르게 말하면요. 이 구원이 우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선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구속의 일을 감당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는가? 사실 이것이 둘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해의 충돌. 오늘은 좀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 오는 그런 그 우리가 모이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도 좀 볼티모어에서 올라오는데 조금 좀 그 시간적으로 좀 낯설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예배에 올 때에는 한 시간 정도 전에 도착하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와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12시 넘어서 출발하면 한 2시쯤 도착하리라 생각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떠셨어요? 엄청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오늘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길에 많은지, 그렇죠? 왜 그렇게 길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예, 길에 사람 차들이 그렇게 많고 또 왜 이렇게 거칠어요 다들 오늘 분위기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몰고 굉장히 거칠게 운전하고 그런데 일기도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뿌옇어서 앞도 잘 안 보이고 필라델피아 쪽에 오니까 조금 좀 이 가시거리가 시야가 좀 난편이었어요. 근데 저 메릴랜드 쪽에는 굉장히 한 100m 정도밖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그러니까 300 feet 정도. 앞에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고도 여러 군데 나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기도 하고, 또 I-95가 이 전광판에 그 Exit 100 있잖아요. 그 메릴랜드에서 올라오시다 보면은 Exit 100 부근이 있는데 거기에서 I-95 노스바운드가 클로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더 그냥 당황하고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40로 디투어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거 닿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는데 이 GPS로 안내해주는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뒤로 가는 거예요. 도착하는 시간이 점점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속은 바짝바짝 타면서 굉장히 그냥 그냥 힘들게 운전하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야 맞아. 내가 오늘 이해의 충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계할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 다 자기 이해들이, 자기 할 일들이 있고 자기 목적이 있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이해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길도 복잡해지고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해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 사이에 있어서도 역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 충돌이 없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에 맞지 못하고 우리의 이해를 앞세워서 살다 보니까 충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구원이라는 부분이라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요,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 사후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을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이해가 굉장히 치밀하게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이제 딱 일주일 조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이렇게 질문하셨던 저희 장인어른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시고 크리스마스 전에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상인하고 또 누가 돌아가시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정말 슬픔이고 정말 절망과 같은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은혜로운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뷰잉 예배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뷰잉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오실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는 분들한테 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장례 그 예배를 다 집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위가 되죠. 예. 그리고 자부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또 손주들이 바이올린, 첼로로 악기로 또 연주를 하고 그리고 손주 셋이 나와서 또 조사 율로지라고 하죠. 셋이 나와서 그 할아버지를 기억을 하면서 또 조사를 하고. 나름 상당히 위로가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한평생 이끄셨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익 예배가 끝나고서도 사람들이 안 가고 한 1시간 정도 그냥 둘러서서 얘기하면서 제 경험에도 그런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행 가면은 그냥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절차를 다 하고서는 그냥 조용히들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모두들 둘러서 가지고 참 얘기하면서 참 은혜로운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 가셨다, 하늘나라 가셨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슬퍼도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했었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성도님들이 서로 해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으면은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렇죠? 예, 아멘이죠? 네.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곳에는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고요. 오직 기쁨과 사랑과 행복만 영원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인가요? 만약에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그래 나 지금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러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저는 가장이고 또 아이들이 아빠고 또 하고 있는 사역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도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이 가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해가, 나의 이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천국에 가는 것이 좀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요, 메시아가 오셨다, 아기 예수가 유대의 왕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소식이 전해지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놀라서 당황했다, 예, 트러블 가운데 빠졌다, 예, 그런 말입니다. 아니, 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에 왜 그들이 놀라고 허둥지둥 허겁지겁하면서 소란에 소동에 빠지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이해와 충돌되었기 때문이죠. 아직은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면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메시아가 유대의 왕이 진짜 왕이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분명한 이해의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이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깨닫는 것 같다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되네요. 처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엄청 감사했습니다. 예,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누구의 이해를 위한 것입니까? 매우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은 한번 그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문제,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해에 앞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해를 위하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 크리스천이 죽으면은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나라,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곳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맞습니다. 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보면은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참 많아요. 예, 많은데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가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연옥이라고 하는 데 가서 먼저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연옥, purgatory라고 그래요. 연옥이라고 하는 뜻은 그 몸을 또는 죄를 정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예, 몸을 정화한다. 그래서 남은 죄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어디에서 연유하냐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공로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들의 공로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편 강도에게 그러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딥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것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계시록 2장 7절이나 또는 22장 마지막 장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그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는 순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3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말이 사실 죽음을 앞둔 또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갔으니까, 하늘나라 갔으니까 이제 된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하늘나라 갔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남겨져 있는 문제가 있죠? 아직은 우리의 몸이, 이 죽은 몸이 땅 속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걸 시올이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 읽으시다 보면은 시올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원래 그 헬라어로는 헤이드, 영어로도 그대로 이제 그것을 헤이드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음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올, 신약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하는 일컫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저 무덤입니다. 때로는 저 지옥을, 두 번째 사망인 지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천국,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우리의 몸은 아직 땅 속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건가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네,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많습니다. 다른 작은 문제들도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 인간사에 있는 자잘한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갑니다.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천국 갔으니까 위로를 받고 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아직 그 구원의 일이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은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강림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자던 자들이 이제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죠. 아직 예, 이 지상에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의 몸 이렇게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의 몸은 무엇과 대비가 되는 의미를 갖냐면은 육의 몸. 이 육의 몸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주신 그 몸을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인데 그걸 영의 몸이라고 그래요. 사실 영은 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영은 몸이 아닌 게 영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바울은 재밌게도 영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45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활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온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재림의 순간이에요. 이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가시적으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지상에 있었던 모든 이 역사선상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들이 공중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까지의 그 죽어 있었던 구약 시대부터 쭉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의로운 자들이 이제 영의 몸을 입고 일어나서 부활의 몸이 되어서 신부로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지고 신랑을 맞는데 바로 그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면은 그의 몸은 자연히 당연스럽게 같이 따라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해라는 부분과 우리의 이해라는 부분이 서로 엇갈리게 되고 충돌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은 뭘 하신 거냐면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여질 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까 성도도 당연히 그 영광을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 내가 지금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들도 나와 함께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그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찌감치서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누린다,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즉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저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받는 영광을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이해예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실 이 기도는요. 그 앞에 예수님이 근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7장 5절 보시면은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로 뭔가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뭐 어떤 것도 있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서 이미 영원히 영광을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말씀 속에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상상할 때 정말 온몸이 짜릿한 듯한 그런 전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영광을 누리시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자리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누리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높여진다.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높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여지니까 우리도 그의 몸으로서 높여지고 영광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가 높여지니까 나도 같이 높여지는구나.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나도 받는구나.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하다 이런 예화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람 여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영예롭게 뭔가 상을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지금 또 이제 연말이고 또 그러니까 또 뭐 그런 결산하고 또 상 주고 그런 것들이 또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 영예라든지 영광이라고 하던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하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몸은 안 받는 게 아니죠. 몸을 위해서 따로 박수갈채를 보내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몸과 얼굴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얼굴을 향해서 얼굴이 빛나는, 그렇죠? 얼굴이 다시 세워지는, 면이 쓰는 그러한 자리에 몸도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성도가 자신과 함께, 당신의 신부가 당신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자의 이해예요. 그리스도의 이해예요. 이걸 좀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이 아들이 영광, 원래의 영광으로 다시 올려지는 것.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이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실상은요, 누가 영광을 받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충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충족될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걸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잘 알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몸은 따로 노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보다는 나의 이해를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7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좀 쉽게 한번 다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도다. 예,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실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거는 하고 있다. 이게 좀 원문의 뜻을 충실하게 살리면서 쉽게 번역한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같은 고백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같은 말을 지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볼까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부분은 다른 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잘 보세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결국 죄의 법이 나를 이겨버린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내 속마음은 내 진심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몸이 내 육이 연약해서 죄의 법에 지고 말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 소리예요.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사망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스스로가 나는 슈퍼맨 같은 그런 초인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행세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도니까 절대 문제 없어. 나는 완벽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오호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내게는 사망의 몸이 있어. 아직 이 몸이 사망의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안 그러는데 내 몸이 자꾸 저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죄의 법에 결국은 넘어지는구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세례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인 중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실제로 세례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 어떤 사람보다도, 역사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고 도래한다고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나의 이해는 나도 세례요한처럼 그러한 정말 큰 인물이 됐으면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됐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위대했던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세례 요한은 정작 어떻게 살았냐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허망하게 머리가 잘려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 개인의 이해에 맞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세례 요한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해는 세례 요한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로서 세례 요한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는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고 나는 그냥 없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는 높여지되, 주는 영광을 받으시되 나는 없어져도 됩니다. 나는 아무런 크레딧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수고했어라고 굳이 말 안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끝내는 목베임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와중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해도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이제 우리 회개와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신 그 삶에 대해서 스스로 몇 점의 점수를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따르셨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또 그래서 실패하게 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공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해예요.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해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세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를 위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과 한 8시간 지나면은 새해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복된 또 2023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면서 나의 이해와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했습니까? 소동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거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이해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다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새해를 맞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리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그 목적에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준비를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세세한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